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동부 전략 요충지에서 무기 철수를 거부하면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발효된 휴전 협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줄었지만 교통 요충지이며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네발체프는 친러 반군이 포위한 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부터 네발체프에서 중화기를 철수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협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러 반군이 전투를 중단하는 즉시 전선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러 반군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네발체프를 반군의 영토로 규정하고 반군은 이 도시를 지켜야 할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정상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에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휴전감시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군의 저지로 휴전감시단이 네발체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회에 리비아 사태 군사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프랑스의 유럽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집트군은 어제 리비아 동부 다르나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진지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IL이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데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공습은 리비아 다르나의 ISIL 막사와 무기고를 겨냥해 이루어졌으며 수십 명의 무장대원들이 숨졌다고 리비아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소탕을 지원하는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국경 통제와 테러 범죄 수사 능력 강화 등 테러 소탕 능력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 테러 대책 회의에 야스이데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SIL이 지난달 일본인 두 명을 참수하자 ISIL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검찰은 전직 공산당 고위 간부를 수뢰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패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수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부주석이 당에서 제명되고 모든 공직을 박탈당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수룽 전 부주석은 장시성 당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어제 수룽 전 부주석이 막대한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룽 전 부주석이 당 조직과 인사 기율을 위반하고 매관 매직을 통해 국유 자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연방판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앤드류 하넨 판사의 어제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 중인 26개 주에 힘을 실어주게 됐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이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주정부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의 경찰청사 인근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자신들도 바닥에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요즘은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도 말하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든 물건은 짝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식품도 짝퉁이 판을 쳐서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썩고 있나 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유럽형사경찰기구가요. 수천 톤의 가짜 식품과 술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저질식료품 약 2,500톤, 물탄술 7만여 리터를 빼앗았습니다. 이 압수한 술이 6조 1,000개를 채우고도 남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태국산 가짜 위스키, 우간다산 몰트주, 르완다산 맥주가 있었고요. 프랑스산 캐비어, 이탈리아 치즈, 생선 조개 등등 다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썩은 돼지고기를 갈아서 신선한 것과 섞어 파는 일이 있어서 충격이 컸었는데요. 국제적으로 범죄 조직에 의해서 불법적인 가짜 음식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경우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오늘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낮부터 새벽까지 눈이 내렸는데요. 기온도 영하 10도로 낮습니다. 북한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서쪽 지방은 오후에 맑아지겠는데요. 북부 산간 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 영하 1도, 또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아침 구름 조금 끼겠고요.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 예상합니다. 신의주도 내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3도가량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8도 예상입니다. 일본 도쿄 내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 최고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역시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2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1도 예상합니다. 라디오로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으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발탁됐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4개 부처 장관을 새로 발탁했는데요. 새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내정했습니다. 올해 51살의 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국제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학 통일정책연구소장, 한양대 교수를 거친 외교안보와 통일 분야 전문가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남북 관계의 현안을 풀어나갈 책임자입니다.
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네, 홍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 때문입니다. 홍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외교통일 분과 실무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거쳤는데요.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공을 세운 정책연구그룹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청사진을 그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 내정자는 또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등 현장 경험도 갖춰서 통일 정책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죠.
예,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황 본부장은 러시아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특히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지난 5일 있었던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 측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17일, 오늘로 꼭 1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죠.
예,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요.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 토론회에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will have very distinguished speakers joining us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이 이번 행사에 연사로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들과 탈북자들도 참석합니다.
네. 자, 오늘 열리는 북한 인권 토론회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죠.
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속 대사는 어제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장 대사는 미국 정부의 토론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이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 행사가 정부 행사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이름으로 언론 보도문을 발표하고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증언을 번복해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인데요. 한 달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신동혁 씨는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언 번복으로 다른 탈북자들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자신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있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 일부를 밝히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신 씨는 수용소에서의 고문이나 어머니와 형의 처형으로 이어졌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신 씨가 실제로 14호 수용소에 수감됐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죠.
예, 그동안 신 씨는 자신이 태어나 2005년 탈출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완전 통제구역인 14호 수용소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6살 때 어머니, 형과 함께 18호 수용소로 이송돼 몇 년간 살다가 다시 14호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번복했습니다.
네.
신 씨는 증언 번복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더 이상의 증언 번복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나요?
예, 한국통일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이행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인 19일을 이틀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측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1.15 및 14선언 등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정신을 우리는 존중을 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인데요. 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 또 시행 세칙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개성공단 반출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였네요.
예,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남북 교역액은 2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90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섬유 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의 임금 인상 요인이 개성공단에는 득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무장귀한 한 명이 한 행사장과 유대인 회당을 공격해서 두 명이 사망했는데요. 덴마크 경찰이 이 무장귀한을 도운 혐의로 이 두 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들 두 명은 15일 총격 용의자가 사살된 노레브로 지역 주변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네.
자, 이들은 사살된 용의자가 사용한 무기를 제공하고 나중에 무기를 버렸을 뿐 아니라 총격 용의자를 숨겨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사살된 사람이 중동계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은 알카에다나 ISIL 같은 테러 조직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덴마크 정부는 아직 이 총격 용의자인 오마르 엘 후세인이 테러 조직에 속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살된 오마르 엘 후세인은 상해 혐의로 2년을 복역하고 2주 전에 출소했는데요. 이 몇몇 전문가와 덴마크 정보 관리는 엘 후세인이 교도소 안에서 급진 이슬람주의를 접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중국에서 최근에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최고위 공직자 한 명이요. 다시 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화제였네요.
네, 수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이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주율기율검사위원회는 이 수 전 부주석이 매관 매직 등 당 조직과 인사 기율을 위반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유 자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 BBC 국제뉴스 인터넷판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조치 역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 정부가 부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직자와 민간인 수십 명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쫓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제사범 수백 명을 해외에서 중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네. 자, 해킹 이제 좀 귀에 익는 단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자료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킹으로 금융기관에서 10억 달러가 털렸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도 네티즌들이 눈여겨봤네요.
네, 러시아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사의 주장인데요. 네. 카스퍼스키사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커들이 전 세계에서 이 100개에 달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해킹해 약 10억 달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범인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국 출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게 주장이 사실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카스퍼스키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컴퓨터에 접속하고 몇 개월 동안 은행 체제를 몰래 배웠답니다.
네.
해커들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은행 체제와 운영 방식이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자동 입출금 길을 조종해서 가짜 계좌에 돈을 넘기는 방법 등을 동원했다고 하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 터키에서요 살인 사건이 하나 났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도 또 화제거리였네요.
네, 터키에서는 최근 버스 기사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대생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과 수도 앙카라, 또 메르신 등에서 지난 15일 여성 인권 단체와 교원 조합 등이 조합해 이 주도로 이 수만 명이 참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이 시위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터키에서는 폭력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현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을 겨냥한 폭력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터키에서 여성 약 300명이 남성이 저지른 폭력에 희생됐고 100명 이상이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무병장수 누구나 소망입니다. 그런데 115살 먹은 할머니가 장수 비결을 밝혔네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화제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지난 1899년 11월 29일에 태어난 엠마 모라노 할머니인데요. 네. 모라노 할머니는 자신이 장수 노인이 된 비결이 날달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라노 할머니는 날달걀이 빈혈에 좋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10대 시절부터 꾸준히 하루 3개씩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 한국 연합뉴스 국제면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로 인생 대부분을 독신으로 보낸 것도 꼽았죠.
네, 그렇습니다. 모라노 씨는 지난 1938년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낸 뒤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누구나 모라노 할머니처럼 날달걀과 독신 생활로 이 100살을 넘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립니다. 세일과 할인 행사를 통한 탈북자 김형수 씨의 알뜰할 설 준비 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설날 준비를 하기 위해 집 근처 대형마트를 찾은 탈북자 김영수 씨. 사야 할 물건을 적은 종이를 들고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훈제율이에요.
아,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이게 지금 하나에 얼마씩 한다는데?
14,800원.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네. 14,800원.
그런데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가 그 값이 된다 소리네?
예, 예, 두 개가.
괜찮겠다, 그러면. 아,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리 고기를 판매하는 직원이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운백설 때문에 오리 고기도 한 봉지가 14,800원인데,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예, 두 봉지에 결국 500g에 14,800원이던 것을 뭐 1kg에 결과적으로 두 배나 한마디로 50% 세일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값이 저렴한데 싸야 되겠네요.
설날을 맞아 평소에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오리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은 김영수 씨. 계속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맥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비 맥주, 그 다음에 하이트 맥주, 아, 이 카스 맥주. 이번엔 캔 맥주를 사는 게 낫겠다. 이 캔 맥주라고 하면 병이라든가 또 비닐 통이 넣는 거 아니고 이 깡통. 예, 북한에서 깡통 맥주라 그러죠. 예, 깡통 맥주. 예, 355ml씩 들어가는 깡통 맥주인데 24개 들어갔는데 명절을 맞으면서 한 20% 할인했군요. 예, 3만 680원이네요. 24개 들어간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사도 되겠다. 술 싸니까. 이걸 하나만. 담았어. 24개에 3만 680원. 그러면 하나 가격이 1,100원 좀 조금 지나갔네. 1달러 조금 되네. 좋았어.
명절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깡통에 든 맥주 24개 역시 정상 가격보다 20% 정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맥주를 얼른 장바구니에 담은 탈북자 김영수 씨. 아직도 사야 할 것들이 많이 남은 모양인데요.
네, 설명절에 또 많이 먹는 것이 만두라든가 떡국 말고도요. 라면도 많이 먹는데요. 라면 매장에 지금 행사 상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선 다섯 개 들어간 라면 한 봉지가 5,000원 넘어가던 것들을 지금 30% 정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소육라면, 참깨라면 뭐 이런 라면들이 가격 자체가 3,080원. 다섯 개가 3,080원이면 대단히 싼 셈이죠. 예, 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참 이 정도면 가격이 많이 싸다고 봅니다. 명절날이니까 아무래도 집에다가 이런 것도 봉지로 한 4개 정도는 싸놔야 되겠습니다. 예, 4개를 사놓으면 그러면 20개가 되는 거죠. 예, 4개를 사서 나야 되겠네요.
평소보다 싼 가격에 탈북자 김영수 씨 라면도 잔뜩 구입합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구입해 집으로 돌아온 탈북자 김영수 씨. 부인과 함께 오늘 산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이 적어준 대로 홈플러스에서 사온 거 값을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봐, 이걸. 설명절 맞으면서 세일 행사를 하길래 이것저것 산다고 했는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돈이 적게 들었을 것 같아. 오리고기도 한 봉지를 사는데 한 봉지 사면 더 주는 그 원 플러스 원 있잖아.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 고등어 자반이랑 왕새우랑 다 30% 세일을 하기 때문에 샀는데 모든 상품이 설명절을 맞으면서 값이 누거졌더라고.
당신 북한 사투리 떴으니 누거졌다는 말 여기서 값이 싸된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
설날이 좋긴 좋다. 파인애플도 이렇게 큰데 4,900원이고 어리고기도 두 봉지나 14,000원. 만두, 라면, 맥주나 술도 세일을 많이 했네요. 신라면도 설명절을 맞으며 다섯 개가 든 봉지가 3,080원이네.
라면 한 봉지가 550원이면 한 $0.5 정도 되니까 라면이 값이 또 많이 찾았지. 그리고 또 내가 홈플러스에서 싼 거 계산해 볼까? 파인애플 4,900원에 바나나 5,900원, 오리고기 14,800원.
탈북자 김영수 씨, 본격적으로 오늘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행사를 이용한 장보기, 과연 얼마나 절약을 했을까요?
내가 재래시장에서 산 거랑 다 같이 계산해 봐요. 여기 내가 싼 거 적은 종이 있어요. 봐요.
예. 두부 1,500원에 세모니까 4,500원. 사과는 13,000원. 귤은 15,000원. 배가 16,000원. 밤이 9,000원. 잠깐. 다 해서 176,000원 되네. 생각보다 적게 들었네. 30만원 정도 들 거라 생각했는데 설명절 세일 행사 덕에 다른 때 사면 더 들 돈이 절약된 셈이다.
여보, 왜 설명절이라고 이렇게 세일 행사를 하는 거죠? 북한에서 세일이란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아마 명절 계기로 가정들에서 또 친척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또 며칠씩 놀잖아.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많이 팔자면 값을 좀 낮춰 팔면 또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또 사는 사람에도 좋고 아마 그래 이런 기회에 아마 이렇게 세일 행사를 하는 것 같아.
경제가 보인다. 탈북자 김영수 씨 가족의 세일과 할인 행사를 이용한 설 명절 준비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최유나가 부릅니다.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진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요. 파킨슨병 치료를 돕는 운동요법 알아보고요. 재미있게 놀면서 수학을 배우는 뉴욕 수학박물관 소개해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시간.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습 공백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탈북 청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과 함께 이 파킨슨병은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의 파킨슨병 환자 수는 약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주로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기존의 치료법보다 훨씬 싸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미서부 콜로라도주 볼더러 가서 운동으로 파킨슨병을 이겨내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파킨슨병 치료를 돕는 운동요법.
오케이, 이거 1, 2, 3, 4.
서울시의 한 체육관에서 20여 명의 노인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땀이 나도록 팔을 앞으로 뒤로 뻗고 또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수강생들 앞에서 강렬한 눈빛으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75살의 게리 소블씨입니다.
Ready? Here we go. Catch! Hurl! Catch!
대부분의 노인은 동작을 하면서도 손발이 쉴 새 없이 떨리기도 하고 또 구부정한 몸이 잘 펴지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이 운동교실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다들 파킨슨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신경조직장애로 똑바로 걷기나 균형 잡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다 보니 대부분 운동은 엄두도 못 내지요. 하지만 게리 할아버지가 진행하는 이 수업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 운동 시간을 갖습니다.
Three reasons. One, I have Parkinson's disease. Two, I need the exercise.
이 할아버지는 첫째,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둘째, 운동이 필요하고, 셋째,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과 동지애를 느끼기 위해 운동 교실을 찾는다고 말했고요.
I like to come because I feel better. While I'm here and after I leave.
또한 할머니는 운동하는 동안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운동 교실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게리 소블 씨는 3년째 운동 교실을 진행하면서 수천 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을 도왔죠. 게리 씨는 운동 교실을 찾는 노인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I want them tired. At the end of the day,
전 수강생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피곤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피곤할 때까지 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리 씨는 사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년 전부터 게리 씨의 파킨슨병 증세가 악화됐기 때문이죠. 당시만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네요.
Walking was a problem because I would trip and fall.
걷는 게 문제였습니다. 계속 넘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차에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또 반사신경이 떨어져서 운전도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행동이 둔하고 느려졌어요.
게리 씨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라톤을 뛸 정도로 운동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의사는 사고를 피하는 최고의 길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게리 씨는 의사의 말에 자신이 좋아하던 운동을 관둬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이 치료제의 부작용이 걱정돼 약물도 중단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게리 씨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서에 서명을 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서명조차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I hit bottom that day. And I said, this is absolutely ridiculous.
그날은 정말 기분이 바닥을 쳤어요. 내 자신이 간단한 서명조차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게리 씨는 심하게 떨리는 증세가 조금 나아지자 바로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약물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또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 물수건짜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물수건짜기가 성공했다는데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게리 씨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기도 했고 또 운동 지도자 과정을 듣기도 했지요. 게리 소블 씨의 성공담은 의료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도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운동요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신경학 의사 헤더 인 박사는 높은 강도에 더 장시간 그리고 더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이 파킨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는 게 파킨슨병 환자들의 증세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는 걸 늦추는 데는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st forward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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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운동을 가르치는 게리 소블 씨는 운동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This is a degenerative disease that can get nasty.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정말 고약한 병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 열정이 넘치는 게리 소블 할아버지. 앞으로 요가와 사교춤 등을 접목한 새로운 운동교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재미있게 놀면서 수학을 배우는 뉴욕 수학박물관.
수학을 가리켜 배움의 주춧돌이라고도 하지요. 통신, 컴퓨터과학, 예술, 인터넷, 항공, 우주공학 등 많은 분야가 수학이 기초가 돼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OECD의 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 미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27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수학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미 동부 뉴욕으로 가서 알아보죠.
The area of the square would be 16.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 수업이 한창입니다. 고대부터 수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은 수학을 모든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듯합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은 자신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수학으로 유명한 뉴욕 머시 대학의 알버트 포스타멘티어 교육학과 학과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중에 본인이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데요.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알게 모르게 교사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게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결국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동기의식이나 열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열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그 과목을 좋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니까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런 경향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 뉴욕에는 아이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가르쳐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MoMath라고 불리는 뉴욕 수학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엔 수학의 원리를 응용한 최첨단 놀이터가 있어서 30가지가 넘는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수학 박물관의 신디 로렌스 관장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And as a nation, we need to get kids more excited about math.
아이들이 수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에 더 관심을 갖도록 국가적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곧 미국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뉴욕 수학 박물관은 매일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퀴가 사각형인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대형 도토리 위를 달리는 회전차를 타볼 수도 있지요. 아이들은 직접 만지고 타고 즐기면서 수학의 재미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I learn a lot more than I'm learning currently.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수학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단순한 놀이기구처럼 보이지만 수학을 응용한 것들이란 사실이 흥미롭다는 여학생.
It feels like I just earned something.
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며 수학에 대해 배울 기회가 됐다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배우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수학 박물관에 와보면 수학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란 거죠. 뉴욕 수학 박물관은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비록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긴 하지만 뉴욕 멀시 대학의 엘버트 포사멘티어 교수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매년 80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과학과 경영 그리고 수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며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미국에서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생생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여섭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여섭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 학생들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어려웠던 생활 형태 때문에 또는 북한을 탈출한 후 장기간 운신 생활로 인해 학습 공백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대학 공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탈북 청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출신 학생들은 주로 어떤 게 어렵다고 하던가요?
네, 탈북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교양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탈북민들의 70%가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남북한 교육 제도의 차이, 외국어 등에서 오는 차이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든 것에서 자기 생각이라는 거 발표할 때 자기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자기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내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할 줄 모르고 제가 모르는 어떤 기본 틀이 없으면 교수님 말해도 저는 교수님 말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양 철학이라든가 고대 고전 같은 걸 못 읽잖아요.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고.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뭐 대안학교 나온 애들은 더더욱 못 읽어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교양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좀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리포트 쓰는 것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탈북 청년들은 한국 학생들이 8년, 10년 이상 해온 기초 공부 과정 없이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 수업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자유터 평생교육원은 탈북 학생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유터 평생교육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자유터 평생교육원은 국제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가 한국에 입국한 탈북 청년들을 위해 설립한 평생교육원입니다. 2003년 처음 설립됐을 당시에는 자유꽃학교라는 이름의 야간학교였는데요. 지난해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예, 그럼 이 자유터 학교에서는 탈북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유터 학교는 탈북 학생들이 학업에 잘 적응하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전공 기초 수업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와 식품위생학과 등 보건계열 학생들을 위한 생명과학 특강,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과 물리 개별 수업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강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탈북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료 검색에서부터 리포트 작성에 이르기까지 또 과제 작성의 바탕이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 실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터 학교 강사인 간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필요한 강의를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글쓰기 수요가 제일 많았어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대학 과제를 작성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 글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 리포트 숙제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글쓰기, 주로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여러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하는지를 배우고요. 또 그 대학 과제 중에 발표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도 같이 예, 수업을 해요.
그런가 하면 탈북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쓰기는 어려움이 있죠.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원칙인 게 책을 많이 읽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하려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 지식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통해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탈북 학생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물론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당연하죠. 조금 생각을 조금 넓게 가질 수 있었고 좋았었고 그리고 정치 외교학 같은 거는 솔직히 책을 뭐 요약하고 발표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고 레포트 쓸 때도 그렇고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내가 만약 못 들었다면 이해하는데 교수님 말씀하는데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만날 막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내가 과 정한과는 정치 외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됐고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전까지 저도 막 그렇게 그런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되게 그 중요성을 되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발표도 하는 거 미리 해놓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학교는 또 고등학교도 또 다르니까 저도 그렇게 PPT 대해서 뭐 학교 때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자료도 진짜 많이 찾아보는 연습 같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오트 학교는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영어 학습과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 영어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좀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초학습 도움이라고 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기, 진로 지도, 모의 면접 이런 특강들 하고 있어요. 연령대는 평균 한 26, 27 되고 네, 그 20대, 30대요.
대학은 탈북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희망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조금은 더디고 답답할지라도 배우고 또 배우며 경쟁력을 갖춰나갈 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VOA 박요셉입니다.
네, 박요셉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을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윤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윤주야, 한 주도 잘 지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 편지를 써. 오늘은 최근에 본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얼마 전에 본 영화는 한 할아버지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는데 지금까지 본 어느 영화보다 감동적이었어. 할아버지 고향이 북쪽인데 6.25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와.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는 인생 과정을 그린 내용이었어. 한국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 영화였지. 또 전쟁 때 피난을 오면서 헤어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 닮아있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 한국에 와서 생긴 내 취미생활이 영화를 보는 건데 처음 한국에 와서는 영화관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기가 낯설었어. 고향에 있을 때는 너나 나나 TV에서 나오는 영화와 집에 있는 녹화기에 CD를 돌려봤지. 영화관에 가서 본 건 아니잖아. 집 근처에 영화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영화를 상영한 적도 없었고 나는 영화를 한 번도 보여줄 게 아니면서 건물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영화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 건물이 생겨서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옛날에 보여줬다네. 엄마한테도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태어나기 전 영화를 보러 간 일이 있었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람객들 속에 끼어들어갔다가 다시 뛰어나왔대. 앉지도 못하고 있었단 소리야. 지금은 보여주지도 않으니 그냥 형식뿐이야. 한국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는 조금은 의무적이었어.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니 연속곡이나 영화를 보면서 문화를 배워야 했거든. 그렇게 한두 편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끊을 수 없는 취미생활이 되었어. 영화에는 끊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또 영화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끔 영화관도 많고 장르도 다양하게 했어. 간단하게 장르를 소개하자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액션, 공포, 애니메이션까지 이게 주 장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그리고 코미디야. 참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긴 고향처럼 다른 나라의 영화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고향에선 주로 중국, 러시아, 인도였지만 여긴 전 세계의 영화를 다 볼 수 있어. 사실 영화를 보려면 표도 사야 하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여운이 남아. 영화는 주로 친구들하고 보는데 너랑도 함께 보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진짜 나중에 우리 만나면 같이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내가 다 기억해 둘 테니 꼭 함께 가자.
네, 생생히 톡쇼인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7년 2월 17일 오늘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교육자 요한 하인리 페스텔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45년 스위스의 취일에서 태어난 페스텔로치는 9살 때 아버지를 여의지만 목사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게 됩니다. 이후 취일리 대학에 입학해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된 페스텔로치는 26살 때인 1771년 노이호프의 농민학교를 세워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야학을 하게 됩니다. 이어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스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페스텔로치는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평생을 교육에 바치게 됩니다. 페스텔로치는 어린이는 그들 자신들만의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어린이를 무시했던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페스텔로치는 또한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을 교육 사상가로 활동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한 페스텔로치. 그는 현재까지도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79년 2월 17일 오늘 중국이 베트남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군이 중국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소련 정책을 취한 베트남이 친중국 정책을 취하고 있던 캄보디아를 점령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중국의 베트남 침공으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20여일 만에 중국이 제안한 외무 차관 회의를 베트남이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종결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